오늘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듣기 위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들은 것이 내 마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머물러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이 귀한 시간, 귀한 마음을 내어서 여기까지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여 저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 바른 길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현장을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여, 저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순간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진리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믿사오니 정말 말씀이 있사오니 저희 이 모습, 미약한 모습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어진 삼손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서 여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도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이 제 삶을 영혼과 심령 골수를 쪼개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예배로 제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하나님,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며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 듣고자 하오니 저 혼자 입술 같은 저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팥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한지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이름을 핵산고래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찬양 인도자님이 아프셔서 오늘은 곧장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유명한 이야기라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단어들만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볼까요? 삼손은 어릴 때 나실린으로 태어나죠. 나실린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명받은 사람이었어요. 나실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나실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요, 술을 마시지 않고요.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는 고백이 나시린의 고백 속에 담겨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삼손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그 다음 장면은 삼손이 성장한 이후에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결혼을 블레셋 여자랑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 결혼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은 오히려 깨어지고 전쟁이 발발.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가 삼손이 턱뼈 하나로 그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이겠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삼손은 사사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삼손의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삼손의 장면 첫 번째 장면은 태어나기 전에 나시린으로 부름받는 장면, 두 번째는 결혼식과 1,000명과 싸우는 장면, 세 번째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여자 한 명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 여자를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 결혼하려고 했던 나이에서 20년이 흐른 다음에 삼손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랑했다로 표현했으니까 진심이겠죠.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돈 받고 삼손을 팔아먹을 수 있는 여자였죠.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에게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빼내고 삼손을 팔아먹고 그래서 삼손이 힘을 잃고 눈이 뽑혀져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형식으로 삶을 살다가 자기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영화 장면처럼 영화로 많이 나왔었죠. 영화 장면처럼 신전 사이에서 건축을 되게 이상하게 한 거죠. 기둥 하나를 무너뜨렸더니 전체가 무너지도록 돼 있어서 핵심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일 때 죽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3,000명은 일반 군인들이 아니라 방백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중심 세력을 다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삼손이 죽음으로써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삼손도 죽는 장면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삼손의 본문에 나오는 세 스토리는 하나는 이 나시린 이야기, 두 번째는 이 결혼식 장면 이야기, 세 번째는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포함하는 삼손의 죽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삼손만큼 버라이튼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사람이 또 성경에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힘센 사람 왠지 캐릭터가 되기가 쉬우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삼손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삼손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봅시다. 삼손을 긍정적으로 먼저 한번 해석해보죠. 삼손을 좋은 사람,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사명받고 은사받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사명받고 은사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이 센 건 요즘엔 별게 아니에요. 뭐 UFC나 나가는 일이지 힘이 센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이렇게 있어봐야 칼과 창으로 싸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건 이거는 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군대를 1,000명을 보내도 걔가 다 죽여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는 다 보병인데 저기는 탱크 한 대 갖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힘세다는 수준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은 사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건 삼손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 여기 있는데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당시는요, 체념의 시대였어요. 입다 시대만 해도 외세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요. 독립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입다 얘기 지난주 설교 때만 해도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시대 사람들, 이 삼손 시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체념의 세대. 블레셋이 우리를 점령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싸울 때 유다가 가서 삼손을 붙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일을 만들고 돌아다니냐라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어떤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시대였는데 누구만? 삼손 혼자, 그렇죠? 삼손이 싸울 때 누가 함께 합니까? 삼손은 그래도 주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 싸우겠다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삼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다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이번 삼손이 타협했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 힘센 사람이 타협했다면 블레셋에서 한 자리 하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삼손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한테 원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삼손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사명과 은사 받아 헌신했는데 도움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미 얘기했죠? 내가 그렇게 싸우는데 누가 돕지 않아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돕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세상이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족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하여튼 그 가까운 개인적 관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죠? 자기를 팔아버리잖아요. 삼손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내 민족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외로웠고요. 가족적, 관계적으로도 사실 그 나이에 연애라고 하는 거 거의 가족적 관계인데 이 관계적, 가족적 관계에서도 내가 외면받고 이용당하고 했고요. 삼손의 전개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정서가 삼손에서 느껴집니다. 왜요? 삼손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요 자꾸 실패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얻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이 계획을 세워서 결혼을 진행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죠? 실패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악한 꾀들은 성공하죠. 내가 세운 계획은 자꾸 실패하고 악한 자들이 세운 계획은 나에게 자꾸 성공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기도를 보면요. 그게 긍정적인 톤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구해주긴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큰 승리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나를 죽게 하시렵니까? 톤이 부정적이죠. 하나님 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마지막에도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런 느낌보다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이건 너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조금 도와달라는 톤의 기도들이 많아요. 삼손의 기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 도와주진 않는 것 같은, 나한테 사명과 은사 주시고는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아 헌신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보여지죠. 어떤 관점에서. 내가 그랬지만 내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연인,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아서 그 위대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 시대를 잘못 받아 실패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이런 비운의 영웅의 이미지로 삼손의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삼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삼손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삼손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삼손은 사명받고 은사받아 헌신했으나 시대를 만나지 못해서, 시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위대한 사람이 추락하는, 하지만 추락할 때에도 끝까지 싸우는 이 비운의 영웅 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생각에는 삼손 자신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톤에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가 흐르냐면 억울함의 정서가 흐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렇게 시대가 나를 돕지 않고 라고 느껴지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억울함의 정서들이 있죠. 그렇죠? 그 반대로 가봅시다. 삼손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면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삼손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면. 삼손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첫 번째,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혼식 장면으로 가볼까요?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의 틈을 보기로 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발화점이 필요했어요. 발화점. 발화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 우리 가운데 뭘 시켜줘요? 발화점을 주려고 하죠. 일본의 침략을 수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화대사처럼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걸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우리는 이 일제의 침략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 라고 발화점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회도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경찰들이 흑인을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발화점이 생기면 이 친구는 순수한 청년이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고 사실 그냥 슈퍼마켓을 갔다 오는 중이었는데 경찰의 오해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가 과도한 처분을 당할 때 그 발화점이 딱 터지니까 이미 흑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던 그 흑인들이 들풀처럼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타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뭘 하려고 했냐면요. 발화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내가 결혼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삼손이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압제당하고 있고 차별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는가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이 블레셋과 싸우는 계기들이 만들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은 어떻게 진행되죠? 결혼식에 갔어요?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자기가 사자를 한번 때려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자에게서 꿀을, 벌들이 벌집을 지었네요. 그게 자기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럼 결혼식에서 생뚱맞게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냈으면 그걸 못 풀게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부인이 좀 가르쳐라면 또 가르쳐줘요. 부인한테 가르치면 부인이 내려면 하객들한테 다 가르쳐주죠. 하객들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가르쳐줬다고 짜증내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20명 때려잡았고 20, 30명 때려잡아 그 외투를 갖다 그 사람들 나눠주죠. 근데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리니까 또 이 장인은 파혼인 줄 알고 다른 남자한테 얘를 결혼시켰죠.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기분 풀렸다고 왔더니 딴 남자한테 결혼시켰다고 하니까 내 부인을 돌려달라고 밭에 불을 지르죠. 불을 지르더니 밭 주인들이 와서 네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장인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했더니 그 밭 주인들이 장인과 그 여자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내 부인을 니네가 죽였다고 해서 삼손이 다시 얘네들을 죽여버리죠. 언뜻 들어도 여기에 발화점이 생깁니까? 뭔가 이스라엘 압제와 탄압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뭐만 느껴져요? 삼손이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그쵸?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죠? 뭐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시작을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했으면 이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하고 움직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하나님의 일로 했으면서 이건 내가 짜증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내가 화나니까 저렇게 하고 이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하나님의 결과가 올 수가 없죠. 삼손의 모양새는요, 그냥 그럴 거면 결혼식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어느 날 그냥 낙이터피 하나 들고 블레셋 가서 다 나와 한 다음에 천명 때려 죽어도 똑같은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삼손의 이름은 높아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압제당하는 상황에 있고 자기는 도망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리석어요. 깊게 생각해서 잘 모르는 그냥 머리가 나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저건 저렇게 해도 되겠지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하는 신중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삼손에게 있습니다. 삼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 게으른 사람입니다. 보세요. 삼손에는 두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하면 결혼식 장면이에요. 삼손이 이제 이 나라를 구하려고 뭘 해보려고 한번 노력했던 장면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야심차게 하나를 도전했는데 잘 안 되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의기소침해지죠?
근데 그 장면을 말하면 삼손이 사사라는 이름은 얻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삼손을 사사로 불렀어요. 사사가 됐어요. 그렇죠? 자기는 의기소침했겠지만 사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삼손의 그 다음 사건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 걸립니다. 내가 한 가지를 의욕 있게 추진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몇 년을 쉬어요? 20년을 쉬어요.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인생을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한 가지 사건을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기생집에 놀러 갔다가 업소 가셨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성문을 통째로 뜯고 도망간 얘기. 이게 삼손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20년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한번 추진해봤다가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하자 의기소침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사사가 될 때의 사건이 있고요. 사사로서 죽을 때의 사건이 있고요. 사사로서 살아간 사건이 없어요. 삼손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특징적인 몇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뿐 삼손의 대부분의 날들은요. 그 인생은 게으름으로 소비되어졌습니다. 뭘 했어야 되잖아요. A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면 내가 왜 그게 실패했지? 난 이스라엘에서 사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사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내가 사사로서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뭐 게릴라전을 해야 되냐? 왕을 때려잡아야 되냐? 내가 왼손잡이 에우처럼 블레셋 왕을 죽일 거냐? 아니면 기드온처럼 300명이라도 모아서 싸울 거냐? 드보라처럼 사람들을 가르쳐서 동기부여할 거냐? 뭔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너무 힘들어. 난 사사인데 이 시대의 지도자인데 세상이 바뀌지 않아. 마음이 답답해.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해. 스트레스 풀러 다니죠. 세 번째.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 방탕한 사람이에요. 방탕한 뭐 술 먹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이게 방탕함의 핵심이 아니에요. 방탕함의 핵심은 뭐냐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중요한 것을 허비하는 사람을 방탕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중요한 것을 허비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밌게 놀고 신나게 좀 놀고 그게 꼭 방탕하지 않아요.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러고 놀고 있으면 방탕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 쓰고 그러는 게 그렇게 방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거기를 더 중요한 데 써야 되는데 걷다 돈을 썼으면 이건 방탕한 거예요. 방탕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에 허비한 것을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삼손은 꼭 지켜야 되는 게 딱 세 가지였어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사체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무슨 일 있어도 지켰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술은 언제 마셨는지 기록도 안 나와요. 술 마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 마셨겠죠. 두 번째, 누구도 사자의 몸에 손을 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호기심 때문에 사자의 몸에 손을 대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비밀을 네가 간직해 이렇게 드릴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아침 저녁으로 귀찮으니까 귀찮아 죽겠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 짜증나. 힘들어. 귀찮아. 그냥 말해버려. 이래서 얘기한 거예요. 삼손은 누가 지금 괴롭히니까 귀찮다고 저거 신기하니까 궁금하다고 이거 재밌으니까 좋다고 자기한테 중요한 것을 놨어요. 삼손은 방탕한 사람이에요. 삼손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봐봅시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회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방탕함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위대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이기보다는요 부정적으로 보면 삼손은 자기 인생을 지 손으로 망친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삼손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삼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난 영웅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지 인생을 지 손으로 망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두 가지가 다 삼손이죠. 그렇죠?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삼손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는데 바르게 살고자 하는 태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삼손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잘해나갈 수 있는 태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삼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싸운데 얘는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들 타협하는데 얘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되려면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잘해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그게 되거든요. 근데 삼손 어땠어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해나가고자 하는 태도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남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의도는 난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 계속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공격당할 때 자기 의도를 디펜스로 해요. 난 좋은 마음에서 한 거야. 난 좋은 의도에서 한 거야. 나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고 좋은 마음을 그 사람을 대한 거고 내가 직장에서 좋은 마음으로 했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을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한 거에서 100% 인정한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만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젠 좋은 태도를 연습하자고 하는데 좋은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해나가고자 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삼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중심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보세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삼손의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문제는요. 삼손에게 있어서 있었던 유일한 문제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 유일한 유리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유리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논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의 논리로 보잖아요. 그럼 삼손은 비운의 영웅이야. 그럼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되게 선하게 느껴지잖아. 자기는 착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이걸 안 도와주는 세상이 문제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충분히 맞지 않을 뿐. 이 논리가 맞아요. 근데 그 논리에 서 있으면 자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논리로 가면 자기가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절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반대의 논리로 나한테 넌 좀 게으른 것 같아, 넌 어떤 것 같아, 넌 어떤 것 같아 얘기하면 내 입장을 들어봐. 내가 왜 게으르냐 하면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실망한다면 내가 지금 의기소침해서 그런 거야. 너무 안 도와주시잖아. 그렇지 않겠어? 너라도 그럴만하지 않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안 나가요. 그럼 100% 내가 이기죠. 100% 내가 불쌍하고 100% 내가 옳아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확실히 머무르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들을 듣지 않고 내 입장의 논리로 아, 저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저 사람이 내 입장을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이걸 설명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다른 측면을 얘기하면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일한 논리에서 자기에게 유일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완고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완고한 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걸 완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 얘기만 하는 걸 완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논리 한 관점만 계속 밀어붙이는 걸 완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슬픈 장면을 맞닥뜨리죠. 이 사람은 좋은 논리와를 갖고 있는 좋은 논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완고한 사람이에요. 내 입장을 계속 얘기해. 이 사람도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완고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도인데 내 입장만 계속 얘기해. 두 사람의 싸움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절대 이익이 될 수 없어요. 둘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되게 안타까워요. 삼손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가 없었어요. 이 하나가 없는 게 인생을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어로 바꿔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겸손이. 여러분 치열하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이 없는 인생은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겸손을 나이스한 삶의 태도나 내 삶을 포장하는 포장지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나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좀 겸손해 보이는 예의 있게 그렇게 받지 마세요. 겸손은 내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겸손을 얘기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자신감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애가 겸손해. 애가 참 겸손하네. 그게 얘가 막 자신감이 없어. 막 말도 못해. 떠듬어 막. 이게 겸손하다고 그래요? 아니죠. 애가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자신감 없어요? 아니요. 자기 잘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내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배워보려고 해요. 그렇죠? 막 선배들을 따라다니고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건 저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하면 맞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애가 태도가 좋다고 하는 게 겸손하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야 그 조직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 새로 들어왔는데. 근데 신입사원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때요? 심상이 겸손하지 않으면 애가 재능도 있어. 내가 전화할 때 저거보다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요즘에 뭐 요즘 애들은 장난 아니야.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애가 유능해요. 근데 왔는데 난 유능해. 이거 빡 들어가서 배우려고 안 해. 여기선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여기 뭔가 가르치러 온 사람처럼 행동해. 자기가 프리랜서처럼 행동해. 다 알고 여기에 무슨 계약 받고 체결한 업체 사장처럼 행동해. 그럼 어떡해요. 애가 겸손하진 않아. 그게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걘 배울 태도가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절대 그 조직에서 못 큽니다. 그 회사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걔가 겸손하지 않아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못 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란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신입사원이에요. 인생이란 학교에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20대를 살아봤다고 30대 사는 법을 압니까? 30대를 살아봤다고 40대 사는 법을 알아요? 연애해봤다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법을 압니까? 내가 애들 좀 가르쳐봤다고 내 자식을 키우는 법을 알아요? 애기 키워봤다고 학생인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압니까? 학생인 아이를 키워봤다고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알아요? 이건 늙는 법을 아세요? 몰라요. 우린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항상 배우는 입장이에요. 그 겸손이 우리가 내 필요해요. 특별히 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이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만큼 안다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죠 라는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까? 아니죠. 없어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지. 그렇죠? 내가 아닌가? 아, 내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 부족해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이 전체가 100이라면 20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20, 30%는 알지만 내가 모르는 7, 80%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지만 하는 거는 그냥 위축감이죠. 인지만 하는 건 그냥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인지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겸손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전체에서 일부야. 하지만 난 이걸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질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배워온 게 있어. 이것도 되게 좋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들을 나에게 가르치실 거야. 라고 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고. 겸손을 배우십시오. 말씀 마무리합시다. 전 삼손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옛날 삼손에서 설교할 때 욕을 엄청 했어요. 삼손 나쁜 놈이라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입다 욕 많이 안 합니다. 원래 나쁜 놈인데 걘. 그쵸? 그냥 나쁜 애예요. 일단은. 근데 삼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안타까움을 내 자신에게 느낄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느낄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 다음에 타협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거나 나쁜 블레셋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냥 남들 등쳐먹으면서 살아가려는 나쁜 블레셋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유 세상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적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라 난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난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그것을 위해 싸울 마음이 돼 있고 뭔 이런 괜찮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안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저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타협한 사람도 아니라 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계획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왜 내 계획대로 안 하고 악한 사람들의 계획만 이렇게 이루어져? 아,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만 내가 찾고 만나? 난 왜 뒤통수를 또 맞았어? 아, 억울하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아, 난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봐. 아, 상황들이 안 받쳐줘. 아,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뭔가 할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세상이 모양이니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의도자폐가 나쁜 애도 되게 편하게 지내요. 그냥 타협해버린 애들은 편하게 지내잖아. 좋은 의도와 좋은 태도 같이 갖고 있어도 편하게 지내요. 좋은 태도까지 갖고 있으면 기도원처럼 디보라처럼 에오처럼 아예 편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의도는 갖고 있는데 좋은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어정쩡한 위치에서 계속 우리가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 긴장선에 계속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근데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좋은 태도를 배워나가고자 하는 건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하라고? 내가 좋은 의도 갖고 있으면 됐지 뭐 태도까지 연습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부담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면 어설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으셔야 내가 조금 더 나아가야 거기 하나님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는 갖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행동할 때마다 물어보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시나요?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처리해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사실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20년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계세요? 내가 내 부족함들을 성장시켜서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들고 계신 그 낮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걸 지키려고 노력하나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취미생활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놀면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데 또 그러고 있진 않아요? 거기에 완고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내 입장만 얘기하고 내 처지만 얘기하고 내 의도만 얘기하면서 디펜스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세요.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탕하지 않게 내 중심을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의 태도를 배웠지만 내가 삶의 의도를 배웠지만 삶의 태도까지 배우려고 할 때 그 의도가 이 태도라는 육체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영혼이 있는데 몸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몸이 있는데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좋은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가 구현될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영혼이라면 태도가 육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도는 여러분들의 좋은 태도라는 육체 속에 들어갈 때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렇죠? 태도가 없는 의도는 그 몸이 없는 영혼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도 죽은 것이나 몸이 없는 영혼이 죽은 것처럼 태도가 없는 의도는 구현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세요. 태도를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삼손 본문은 굉장히 애착을 갖는 본문이에요. 삼손 본문은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제가 자주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맥락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주 설교할 기회가 없지만 삼손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요? 저에게 굉장히 해당이 많이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해당이 많이 되는 본문.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지가 똑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니요. 누구보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내가 삼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런 의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주께 배워나가게 하소서 내가 결단하고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그 태도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량하신 의도가 있는 게 하나님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의도가 좋았는데 그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난 좋은 의도에서 그랬다고 라고 하지 마시고 내 태도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의도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없다면 그럼 내 태도가 어땠길래 내 의도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을까 고민하면서 삶의 태도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전 삼손이 안타까워요. 왜요? 삼손의 인생은요. 회개가 없었어요. 삼손의 인생은요. 질문이 없었어요. 삼손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항상 지가 잘했지.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좋은 의도로 한 거니까. 삼손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원은 맨날 물어보는데 삼손은 물어보질 않아요. 왜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 두 가지만 있었다면 그가 첫 번째 실패하고 회개할 줄 알고 물어볼 수 있었다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담아두신 이 놀라운 가능성이 여러분들 의도까지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것에 한 걸음 더 가면 되니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고 회개하시며 겸손히 배워나가 여러분들의 의도와 입장으로부터 걸어나와 주의 입장과 주의 뜻을 배움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 막 너무 빠져있진 않으십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맞는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가 자꾸 억울해서 하나님 제 입장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장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자랄 뿐. 내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입장을 하나님께 충분히 아시는 것 제가 신뢰합니다.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머물러 있었군요. 하나님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좋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저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빠져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위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걸음 내밀어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한 걸음 내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 입장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주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 입장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그래서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관점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처지에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장이 맞고 내 관점이 맞는 것은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오니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노래처럼 불러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겹도록 내 의도와 내 선량한 의도와 내 입장만 얘기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걸어나온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걸어나와 이것이 맞으나 더 맞음이 무엇이 있는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생명의 길인지 다시 한번 찾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영안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말씀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입장에서 숨어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 아버지, 아버지, 그것이 안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안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한 걸음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걸음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거기서 한 걸음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신다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저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저 저를 돌보시옵소서. 다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저한테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을 저한테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안정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말하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는 자들을 쓰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버티는 이유는 그 바깥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한테 혹시 공격과 평가가 들렸다면 제가 잘 설교한 건 아닐 거예요. 그 바깥이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입장은, 내 처지는 내가 싸울 때 그렇게 내 입장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을 벗어나면 내가 공격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걸어나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라도 싸우려고 하시는 삼손을 아름답게 보셨고 그가 더 잘 싸우게 도우시려고 그에게 그 입장에서부터 걸어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네가 잘해왔지만 네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네 인생에 더 유익이 될 거야.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신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평가가 아니라 이것이 훈련이고 교육이고 가르침인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누구보다 이것이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대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할 때 여러분한테 은혜를 부으셔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니 주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셔서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그 모습을 말만 내가 새해 먹게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계속 방어하고 싶어하는 삼손의 마음을 봅니다. 삼손이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것이기 안타까움으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 자신이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입장만을 타인에게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비난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오니 내 입장은 이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하나님께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들어 내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을 더욱더 파악하여서 내가 좋은 의도도 갖고 있으나 좋은 태도도 배워야 됨을 깨달아 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을 내드릴 때 함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 갖고 있는 그 선량한 의도가 이들의 삶 가운데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관계가 무너지고 삶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갖고 있는 좋은 의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삶에 갖고 있는 좋은 의도가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태도를 가르치셔서 삼손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듣는 귀가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는 귀가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적받을 용기가 필요하오니 제가 숨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용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권면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삶의 태도를 배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